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요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요엘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조금 뒷부분에 있지만은 이 시기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기록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1절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은 늘 집안을 중요하게 여기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알면 자식을 알수 있으니까, 부모를 알면 그 가정 교육을 알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이면 신앙 교육이 어느 정도 됐겠다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는데. 부두엘의 아들이다. 부두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역사에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냥 요엘 이름 자체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참 이름 뜻이 좋지요, 그죠? 이름 뜻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요엘. 참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경건한 믿음이 좋은 부모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요엘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앞에 요엘서 앞에 있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요엘서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최초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예언했던 최초의 선지자고, 또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때가 온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는데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성령을 받을 때가 온다. 그렇게 예언했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최초가 두 가지죠. 두 가지죠. 모든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죠. 그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던 최초의 선지자고, 두 번째,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선지자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 성령 강림을, 보편적 성령 강림을 예언했던 최초의 선지자가 또 요엘입니다. 중요한 선지자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재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을 끔찍한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던 모양입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늙은 사람들아, 옛날에 이런 재앙이 있었느냐? 너희 자녀들한테 물어봐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심각한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임한, 남유다에 임한 이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끔찍한 재앙이다. 너무 심각한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재앙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4절입니다. 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재앙의 내용을 말하는데, 자, 4절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가 뭐고, 메뚜기가 뭐고, 너찌가 뭐고, 황숙이 뭔지 궁금하지요? 한마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메뚜기를. 예. 어쨌든 이 팥중이는 자르다는 뜻이고, 메뚜기는 많다는 뜻이고, 너찌는 갉아먹는 것들, 황충은 끝장내다 이런 말인데, 메뚜기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르신들 어릴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 먹고 막 그랬죠. 그죠? 그런 기억 있으시죠? 예. 그때는 먹을 게 워낙 귀하니까, 예, 메뚜기들 먹고 했는데, 농약 치면서부터 메뚜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그냥 즐거운 추억입니다. 추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시겠지만은, 이 아프리카라든가 이쪽에는요, 메뚜기 떼가 재앙입니다. 재앙. 메뚜기 떼가 얼마만큼 오느냐?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햇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다닙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한번 닥치면 그냥 싹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식물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나무 껍질까지. 식물 뭐 보리라든가 뭐 밀이라든가 하여튼 식물 초록색은 다 갉아먹어버리고 나무는 나무 이파리는 물론 나무 가지 줄기까지 갉아먹어버립니다. 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죠? 또 아프리카 메뚜기 보면 좀 커요. 우리 메뚜기는 그냥 이렇게 한 개 먹어도 이렇게 별로 기별할 만큼 메뚜기가 작은데 이 사람 메뚜기 보면 손가락보다 커요. 그냥 가운데 손가락보다 더 큰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도 메뚜기 떼가 종종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메뚜기 떼가 뭐 인도를 덮치고 중국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인도에다가 오리를 사다 주고 막 그랬죠. 예. 메뚜기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이 중국 정부도 메뚜기 재앙을 굉장히 경계할 정도로, 메뚜기 재앙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또 내린 적도 있죠. 그죠? 예. 그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자, 5절 보세요.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이파리 열매 줄기를 다 갉아먹어버려가지고 포도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포도주를 못 마실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를 다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 한 민족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한 민족이 올라왔다. 메뚜기 떼가 올라왔는데 그 메뚜기 떼가 엄청난 떼가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너무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대요. 사자의 이빨.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대요. 왜?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버리니까.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냥 사자의 이빨 같다.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처럼 뭐 몇 마리 있으면 잡아가지고 볶아먹을 텐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구름떼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습격해가지고 싸그리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냥 그 메뚜기를 보고 사자의 이빨 같다,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까지 이파리 싹 갉아먹어버리고 나무 껍질까지도 껍질도 그냥 싹 갉아먹어버리니까 이 나무의 속살,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갉아먹었는지 그냥 이파리, 열매, 나무 껍질까지 싹 갉아먹어버렸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게 싹 갉아먹어버리면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불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불이 나가지고 농사 1년 농사 지었는데 1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작물이 싹 불타버린 거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왜 옛날에 가끔 그 가을에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이 올 때 있었잖아요. 태풍.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 버리면 1년 농사 지은 게 헛된 일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 농부는 기가 찹니까? 바로 그런 심정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농사짓고 포도도 농사짓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갉아먹어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을 것이다. 하지 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끼리 약속을 해요. 너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이 맺자 약혼입니다. 법적인 이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처녀는 이제 그 남자하고 총각하고 결혼할 날 기다리는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사고로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결혼식 날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식 날 잡아놨는데 남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처녀가 신부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졸지에 그냥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첫날 밤도 못 지내고 그냥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다 이 말은 신랑이 신부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결혼식도 못하고 신랑이 죽어버린 신부처럼 지금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이 식물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식물이 뭐 풀이면 뭐 다 말라버렸으니까 동물들이, 가축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료 먹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사료가 없었어요. 그죠? 풀이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요. 죽어버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먹을 게 없어 죽어버리니까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할 곡식이나 가축이 없는 거예요. 이 소제와 전제. 이 다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가축도 없고 또 곡식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도다. 기름이 다하였도다. 예, 밭이며 뭐며 싹 말라버렸다. 예. 그 다음에 11절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니까 밀과 보리가 싹 말라버린 거예요.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싹 말라. 메뚜기가 싹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밀과 보리는 뭐 그냥 열매며 잎이며 줄기까지 싹 먹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밀밭이고 보리밭이었는데 메뚜기 떼가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싹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이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기가 찬다는 말이에요. 기가 찼다.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 다 마르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그 다음에 밀, 보리, 뭐 그냥 싹 싱그러는 그냥 막 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파리 다 갉아먹어버리고 열매 다 먹어버리고 줄기 다 먹어버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껍데기까지 싹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그냥 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돌보고 복을 주겠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점점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예, 개척 세대가 사라진 다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맨날 남들하고 싸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말로 타이르지요. 예, 그러면 안 된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말로 타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사사와 선지자에게 성경을 부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일깨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깨우죠. 그래도 안 들을 경우 어떡합니까? 그래도 안 들을 경우는. 부모들은 이제 매를 들죠. 그죠? 회초리를 들고 막 혼내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회초리를 듭니다. 매를 듭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예를 들면, 가뭄. 비가 안 온다든지, 기근. 그 다음에 오늘 것처럼 메뚜기 재앙. 아니면 전염병. 예. 이런 걸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사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재해를 보내는 겁니다. 가뭄을 보낸다거나 기근을 보낸다거나 메뚜기 재앙을 보내거나 전염병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럼 오늘 요엘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쟁을 하나님 보내시고 전쟁. 그래도 안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고, 예,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뚜기 잡아서 메뚜기 볶아 먹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빨리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 겁니다. 그죠? 예.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은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없겠죠. 그죠? 이게 옛날 이야기겠죠. 요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구약에만 계셨나요? 요즘도 계세요? 아, 계시구나. 그러면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죠.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욕심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말씀하시겠죠. 그죠? 큐티할 때 말씀하시고 성경 통독할 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그러죠.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책망하는 설교하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기분 나쁘다. 왜 우리를 자꾸 회개하냐 정죄하냐. 아,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간에 지금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도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똑같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징계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가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메뚜기 같은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방식대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하게 하신다거나 뭐 난치병, 불치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의한 세상, 타락한 세상 이런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각종 징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각종 사고나 불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려고 보내시는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징계를 보내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혹시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 고난을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왜 이런 불치병이 생겼을까? 왜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왜 실직했을까? 왜 사업이 어려워졌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닐까 돌아봐야 돼. 근데 내가 다분히 기도하고 돌아보고 해도 내가 특별한 죄가 없다면 그건 그냥 고난인 거예요. 그건 그냥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내가 돌아보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 징계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니까.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이렇게 메뚜기 재앙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힘든 고통스러운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니지만은 징계 중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려고 보내시는 징계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각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 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제 안에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죠. 그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 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특별한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고난이에요. 그건 하나님 기도하면 그 고난은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지,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리시는 징계라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사람 홍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을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 쿠르드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입니다. 이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한 4천만 명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여러 나라에, 터키나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고 독립된 국가가 없습니다. 민족은 한 4천 명 되는 한 민족이지만은 그 민족이 나라를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이 쿠르드족이 나라를 못 세우게 만들고 있어요. 그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고 지하 자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또 땅을 빼앗기기가 싫어서 이 쿠르드족이 독립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터키가 늘 이 쿠르드족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터키가 이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는 빌미로 터키 내에 있는 기독교 마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기도할 때 하나님, 터키가 쿠르드 쪽을 공격한다는 그런 빌미로, 그런 핑계로 기독교인 지역을,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터키 정부의 이중적인 행동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터키의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터키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터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는 빌미로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쿠르드족의 이런 악랄한 행위가, 이중적인 행위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터키 정부의 이런 악랄한 행위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속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터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두 손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덜 하나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본 적이 없고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버려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큰 고통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견디기 힘든 징계를 보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줄 압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회개케 하시려고 징계를 보내실 때 저희가 빨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징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려고 고난을 보내시고 징계를 보내실 때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징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가운데 겪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점을 돌이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속히 일어나 걷고 뛰며 달려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